우리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사사기를 뭐 오래전에 읽는 걸 끝냈지만 사실은 계속 그 새벽에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어떤 묵상 제목이 떠오르고 묵상 제목이 떠올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직 사실상은 뭐 사사기는 이제 마쳤지만 사실은 계속 그 책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전체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 또 그 사사기가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떠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서 사사기 몇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28절 같이 말씀을 신명기 11장 26, 27, 28 원래 다 읽으면 좋은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 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리고 31절,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 70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큰 어떤 뭐 메시지가 세 개 큰 덩어리가 있다면 그 세 개 덩어리를 그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해요. 전달을 해요. 그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 신명기에서 항상 그 전장에 흐르는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26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희 앞에 양갈래기를 준 거야. 복을 주었고 저주 준 거야. 근데 누가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런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지만 28절 너희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될 거라고 말하겠지만 순종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어떻게 순종하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말 안 들으면 되는데 안 듣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십계명을 시험 볼 때 틀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어요. 아, 십계명을 잘 써야 되는데 십계명을 항상 저도 모르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는 약간의 그런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일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렇게 외웠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요. 두 개 글자니까 두 개니까 우상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우상 숭배하지 마. 그다음에 세 개 주수와 최영식 이름에 대한 거, 세 글자. 물론 제갈공명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름은 뭐 이렇게 최영식, 아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읽지 말라. 아 사, 아 죽을 거야, 죽을 사. 안식일 그렇게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뭐 5계명 우리 아빠 최고, 6계명 빵 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외우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계속 되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툭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얼마나 큰 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만큼이나 큰 계명이야. 근데 그 사이에 2계명이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위에 우상 숭배가 들어갔을까? 그 생각이 어느 날 이렇게 툭 베이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켜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맞는 뭐 징계를 당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구약 전체를 살아갔던 법이니까 안식일. 근데 그런 내용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계명이 우상 숭배예요. 왜 그랬을까? 신명기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많아고 있지만 답들 얻게 되는 부분들이 오늘 28절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함께 항상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그 상태가 사실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믿는다 진정한 우상 숭배가 이 시대에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최고 우상 숭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많이 있었지만 11번으로 그걸 요약하고 있어요. 11번의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사가 물론 더 많았을 거예요. 역사문헌을 보게 되면은 선지서가 12선지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써있지만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훨씬 그보다 많아요. 그런 것처럼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11번의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다. 11번의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3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들을 한 번쯤은 그냥 신약에 있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사상이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냥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시고 대충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봐서 넘어갈 수 있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넘어가세요. 이 신명기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시대를 다 동원해서 통틀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렇죠? 아담과와 계약을 맺으시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언약을 맺는 그 행위가 성경에 가득해요.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소통하지 말고 그들과 교통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단들을 다 헐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민족에 줬던 메시지고 또 그 사사들에게도 계속 그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때도 계속 그들에게 뭘 줬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 재단들을 모두 헐어버릴 것을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쫓아내지 아니했고 그들의 그 쫓아내지 아니한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화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그 발견됐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심풀이 땅 공식으로 잘못하면 딱밤 안 돼주고 두 번 잘못하면 회초리를 주고 세 번 잘못하면 뭐 굶기고 네 번 잘못하면 밖에 내쫓고 거꾸로 매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거리 길거리 다니는 교회 안 나가는 하나님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선민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랄지 암몬 사람에게 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말씀을 지키셔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민족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은 게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그리고 계속 그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무슨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섬기는 이미 혼합 종교가 된 상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내용은 믿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불순종으로 바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 주신 율법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또 왜 주셨을까? 늘 묻다가 넘어간 무릎인데 또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공의. 아, 율법을 왜 주셨을까?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창세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배경이 뭐냐면 요셉을 이미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섰고 더 이상 요셉의 믿음이 백성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 출애굽 전체의 배경이에요. 아,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 요셉이 믿던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르게 좀 다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로 끝이에요. 우린 창세기 볼 때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동일하게 휘리릭 보지만 사실은 요셉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또 적은 글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아예 다른 문형이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야곱을 다뤘던 내용과 요셉 다룬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는 예표적인 그런 글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다 그렇지만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이상 큰 뭐랄까 표준이 못됐고 기준이 못됐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 이야기로 어떤 의미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싹 잊어버려진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어지고 애굽 백성들이 더 큰 압박을 더하는 것을 왜냐하면 숫자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인데 나랑 아내랑 겨우 살고 있는데 세든 사람이 계속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20명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뭔가가 자꾸 이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셋집 막 돈도 올리고 막 이렇게 건물 쓰냐고 막 해꼬질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창세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줬냐면 너희가 누군지를 언약을 다 잊어버렸던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레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왜 줬냐? 이렇게 너희 창세기를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를 준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를 가면서 그 대신 읽어주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레위기 이런 걸 주신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주시잖아요.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레위기도 오실 메시아를 의미를 해요. 레위기 전체 기록이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으로 땅 성취될 정도였으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절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시작됐고 너희가 어떤 죄가 있으며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고 이삭이 어떻게 믿었으며 야곱이 어떻게 믿었고 그들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겠다 말씀을 주셨고 그 땅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모세가 잡는 거예요. 모세가 잡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졌고 여호수아에 전달된 그 약속이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속을 계속 위배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가서 주 앞에 이 죄를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레위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 불신한 가운데 머무는 거죠. 레위기, 민수기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그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뺑뺑을 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게 계속 나오냐면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이미 사사기가 왔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미 다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지켜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왜? 죄인이에요. 계속 흐르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창세기 좋은 걸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 창세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하려고 그 죄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광야에서 금식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무슨 죄냔 말이에요. 무슨 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공통적인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뭐냐? 창세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저 바탕에 있는 모든 문화의 근간이고 모든 믿음의 그 기초의 기초. 그들이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신들의 죄임을 신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 상태에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도 이 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죽게 되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냥 그 징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신약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고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나리고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부터 이 어떤 간만에 쓰는 말인데 자유의지가 이미 오염됐고 망가진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죄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요한복음은 빛이 필요했다.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했다. 선지자가 왜 제사장이 계속 필요했냐? 죄를 계속 해결하는 중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 선지자를 계속 보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길을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 왕이 필요했냐? 그들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삼직분을 구약에서 다 의미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소견대로 마음대로 해나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의가 신약 넘어와서 새벽에 말씀드리기가 큰 말씀이지만 구약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이 공의가 어떻게 표현되는 말이야. 여러분 교회 한번 주일날 안식 개념이 깨졌지만 주일날 참 안식하면서 주일 성수 못한 사람들에게 큰 저주가 임한 걸 보셨나요 혹시?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우리가 막 말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 저주가 임했나요? 그런 거 별로 모르잖아요. 말씀 안 듣고 멍하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를 똑바로 들으시던가요? 그런 거 못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막 은혜를 떠나서 있을 때 막 이웃 주민들이 때를 몰고 와가지고 가정을 해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공의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됐을까? 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사사기에서도 이미 그들이 모세의 경우를 기억했던 사람들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요. 근데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훅 넘어와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고 구약 때처럼 징계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구약 때처럼 징계했으면 이전에 남아있을 분들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광야에서 어떻게 부러지던가 어떻게 돼갖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어떤 그 죄악과 징계를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겨우 그거 하나 믿는 건데 이 모든 걸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제외시켜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계속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 율법을요 신약시대는요 율법을 지켜낼 정도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아 예수님 좋아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나가니까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으로 생각하지만 초대교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꾸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온통 다 걸렸어요. 아, 이 사람이 누군지 자꾸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성전을 뭐 헐라고 말을 하고 본 세우겠다고 말하고 부활하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 얘기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분이 메시아임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딱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알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공의,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체가 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초대교 사람들도 보고 잘 못 믿었는데 우리 같이 살지도 않고 다른 나라 민족이고 이 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혈과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말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물론 공의가 있어요. 어떤 공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믿는데 믿음의 싸움이 없어? 그 공의가 그 징계가 지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사기 때처럼 매번 징계하시고 벌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믿지 않고 자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믿는다는 증거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 주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의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은혜의 결론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이 복음을 도용하거나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인 거예요. 싸우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결과에 다다르냐? 예수 믿는 그것이 내 육신의 도움을 얻는 어떤 그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드라뱀처럼, 그대 드라뱀이 이런 게 있으면 인생의 큰 보호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욥의 이야기처럼 착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 죄졌을까 봐 제사를 드리고 착하게 지낸 욥에게 큰 문제가 오잖아요. 물론 이거를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크게 맥락에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고백하냐, 내가 늘 막 괴로만 듣던 것을 본 것 같다, 진짜 믿게 되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공에 의한 징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해서 그것도 한 발자국 더 주 앞에 나가게 만드세요. 이 은혜가 인생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되어 있음을,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에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많은 거 의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정도 이렇게. 그냥 내게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차 한 대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왕이 필요했다고 사사기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계속 그런 주장이 되어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렇죠? 아마 많은 사건을 통해서 다뤄질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다뤄질 거예요. 그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징징대고 막 질퍽거리고 그런 모습 속에 혹시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 공의에 순종하며 주의 공의, 주의 공정하심을, 주의 정의로우심을 인정하며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여러 가지로 막 불만과 막 그 더 막 그냥 삐딱해가지고 막 혹시 하나님 앞에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공의를 적용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래. 탕자, 많은 예가 있는데요. 집 나갔는데 공의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를 기다려주세요. 그걸 볼 때 너무 구약에 집 나갔으면 그 징계감이에요. 근데 구약에 집 나간 그 백성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공의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탕자 예가 구약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이 구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외침이라면 이 내용을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의 예지만 딱 구약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공의를 행하시지만, 공의를 가지고 적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이 은혜를 육신으로 쓴다는 얘기는 사사기를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삶에 혹시 징계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큰 장애도 큰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의 주권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런 부분들은 매 순간순간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 죄인임을 알게 해서, 네 상태를 알게 해서 잘 살게 하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이 되겠고, 특별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그 생각,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가 좀 묵상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또 발견하고 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공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가운데 하나님과 불화했던 또 저 앞에 나갈 수 없던 저희들에게 화목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담을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사역 온두라스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소수가 그 현장 거닐 때 은혜를 놓으시사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대 성취되게 인담을 대주시옵시고 온두라스의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그 나라와 또 그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의 동역자가 만나지는 은혜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시고 피니셔 스쿨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사 아이들과 어미들에게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져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져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각각 개개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3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부정갑도록 당대 세계복음을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부정갑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병약한 자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을 얻는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해서 인도 충만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싸워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3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